오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4장 12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 내게 가만히 임하고 그 가는 소리가 내 귀에 들렸나니 곧 사람이 깊이 잠들 때쯤 하여서니라. 내가 그 밤에 이상으로 하여 생각이 번거로울 때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골절이 흔들렸었느니라. 그때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에 털이 주뼛하였었느니라. 그 영이 서는데 그 형상을 분변치는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그때 내가 종영한 중에 목소리를 들으니 이르기를 인생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성결하겠느냐 하나님은 그 종이라도 오히려 믿지 아니하시며 그 사자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에게라도 눌려 죽을 자이겠느냐. 조속 사이에 멸함받으며 영원히 망하되 생각하는 자가 없으리라. 장막줄을 그들에게서 뽑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이 죽나니 지혜가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욥의 친구 중 엘리바스가 욥에게 책망하는 말을 살펴보면서 그 안에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해 보았습니다. 또 어떤 말은 그 자체는 진리인데 그 말을 하는 엘리바스의 의도는 욥을 무시하고 지적하고자 하니 악한 말임을 말씀드렸지요. 그 말의 문장으로는 틀리지 않는 말인데 그 말을 하고 있는 엘리바스의 마음에서는 상대를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진리의 말이라 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도 엘리바스의 말이 계속 이어지는데 이 말을 영적으로 분별하고 이해하기 위해 먼저 영혼육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영혼육으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영, 그리고 영의 지배를 받는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었죠.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먹자 죄의 삯은 사망이라는 영계의 법칙대로 영이 죽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영이 죽었다는 것은 영이 소멸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영의 활동이 중지되었다는 뜻입니다. 영이 죽으니 영의 지배를 받던 혼이 주인 노릇을 합니다. 원래 영이 주인 역할을 할 때는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하여 진리의 지식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혼도 진리의 지식으로 가득하였습니다. 그러나 영이 죽어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지자 원수마귀 사단이 혼을 통해 사람을 주관해 갑니다. 원수마귀 사단은 영을 주관하지 못하고요. 혼을 주관하는데 영이 주인 되어졌던 그래서 영이 혼을 다스릴 때는 원수마귀 사단이 그리고 에덴 동산의 아담은 원수마귀 사단이 역사할 수 없었죠.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 영은 죽었고 그리고 혼을 사단이 주관하여서 원수마귀 사단은 비질을 계속 가르쳐주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영이 죽은 사람은 혼이 주인 되었으니 그 원수마귀 사단으로부터 죄악을 받아들이게 되었지요. 이렇게 세월이 흐를수록 사람의 마음은 비진리로 물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살아가니 질병과 가난, 온갖 시험환란을 겪으며 살다가 결국에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고 말았지요. 이런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길을 여시고 주님을 영접하는 자마다 죽었던 영이 살아나도록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죽었던 영이 살아나며 나아가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는 만큼 마음의 비질리는 벗어지고 진리로 채워집니다. 우리 마음이 진리로 채워지면 하나님께서 처음 지으신 사람의 형상, 곧 영이 주인이 되고 혼과 육은 영의 지배를 받게 되지요. 바로 이 상태를 영혼이 잘 됐다 하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는 주님을 영접하여 죽었던 영이 살아난 후에도 계속하여 성령으로 영을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영의 사람이 되어야 영이 주인이 되어 혼을 지배함으로 생각도 자기 자신도 다스릴 수 있지요. 아직 온전히 영혼이 잘 되지 않은 사람, 우리 성도님이라 한다 할지라도 영이 살아 있습니다. 주님을 영접하여 성령을 받으면 영은 죽었던 영은 살아났어요. 하지만 아직 영의 크기가 마음 안에 비질리가 많이 차지하고 있고 영의 부분은 적기 때문에 영이 주인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이럴 때는 두 마음이 싸우는 거죠. 진리의 마음과 비진리의 마음. 원래 내 마음에 있었던 비진리의 마음이 이 두 마음이 싸우고 혼이 주인이었던 그 주인이 이 역할을 빼앗기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원수마귀 사단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아무리 주님을 영접하였다 한다 할지라도 항상 깨어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지 않고는 여러분들의 영혼이 온전히 잘 될 수 없고 영이 주인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성령을 받아 영이 살아났으면 이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또 말씀을 들어 깨닫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여 비진리와 악을 벗어버리고 영의 마음을 점점점 키워가면 내 마음이 100이었던 마음 안에 이제는 10%의 영이 20%가 되고 50% 되고 60, 70, 80, 90, 100. 자, 이렇게 온전히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여러분들이 영이 주인된 역할을 잘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점점 영혼이 잘 되는 만큼 범사가 잘될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음성을 밝히 듣고 영적인 분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영적인 분별을 하는 거예요. 오랫동안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라고 한다 해서 나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습니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영이 아무리 살아났어도 비진리의 마음이 많이 있는 성도, 그래서 혼의 작용이 원수마귀 사단으로부터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영적인 분별을 하겠습니까? 아무리 영이 살아있어도 성령님께서 내 영의 마음을 주관하신다고 한다 할지라도 마음 안에 60% 70%의 비진리의 마음이 있고 그 마음을 혼이 원수마귀 사단으로부터 계속 비진리로 공급받고 나를 주관하고 있으니 그러니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들을 때는 깨닫는 것 같았지만 삶 속에서 누가 미혹해올 때, 비질레 말을 해올 때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깨우치지 못하고 물리치지 못하고 이건가 저건가 혼동하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비질리를 선택했던 내 모습을 깨닫게 되어지죠. 영혼이 잘 되어야 됩니다. 오랫동안의 신앙생활의 문제가 아니라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여 마음을 영으로 이루어야 영혼이 잘 되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 기도를 많이 한다 해도 정작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영혼이 잘 되지 못하고 여전히 혼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영적인 분별도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영적으로 교만해지죠. 왜 교만해집니까? 지식으로 많이 알거든요.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많이 했거든요. 그 안에 직분도 높아졌거든요. 사명도 많아졌거든요. 그러니 영적으로 교만해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자, 이러한 영혼육에 관한 내용을 바탕으로 오늘 말씀을 들으심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담는 참 자녀로 신속히 나오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본문을 보면 엘리바스가 자신의 영적인 체험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영적인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영적인 체험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진리에 속한, 빛에 속한 영적인 체험만이 아닙니다. 자, 귀신이라든가 어둠에 속한 것도, 어둠도 영이거든요. 그렇게 지금 이걸 통틀어서 지금 영적인 체험이라는 거, 세상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영적인 체험을 하지?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설명하는 영적인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빛에 속한, 영에 속한, 이러한 선한 하나님께 속한 영적인 체험뿐 아니라 비질레에 속한, 원수마귀 사단에게 속한 그런 영적인 체험도 포함하여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꿈이나 이상, 환상을 통하여서 또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천사를 통해서 체험할 수도 있고 사단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지요. 세상 사람 같은 경우는 뭐 귀신에 접하고 또 귀신의 역사를 보고 어둠에 속한 그런 역사를 받는 사람도 있고요. 자, 그것을 지금 통틀어 영적인 체험을 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진리 안에 거하는 만큼 성령의 음성을 밝히 들을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영적인 체험이지요. 자, 그러면 엘리바스는 어떤 체험을 했는지 보겠습니다. 욥기 4장 12절부터 14절에 무슨 말씀이 내게 가만히 임하고 그 가는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곧 사람이 깊이 잠들 때쯤 하여서니라. 내가 그 밤에 이상으로 하여 생각이 번거로울 때에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골절이 흔들렸었느니라 말합니다. 여기서 사람이 깊이 잠들 때쯤은 밤중을 말합니다. 깊은 밤중에 엘리바스는 영적 체험을 했는데 무슨 말씀이 가만히 임하고 가는 소리가 귀에 들렸다 말합니다. 또 이상을 보았다 했는데 여기서 이상이란 하나님께서 영의 공간을 열어 보여주시는 영적 현상이 아니라 이상한 모양, 특수한 현상을 뜻합니다. 그런데 엘리바스는 이러한 영적 체험을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각이 번거로웠습니다. 성도님들도 어떤 영적인 꿈을 꾸었을 때 그 의미를 해석하지 못하면 이것이 시험일까? 축복을 의미하는 꿈일까? 하면서 얼마나 답답하고 생각이 많아지시는지요. 엘리바스도 영적인 체험을 하긴 했는데 분별을 스스로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니 지금 이 생각이 번거로웠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두려움과 떨림이 이르러 모든 골절이 흔들렸다고까지 말합니다. 사람들은 심한 두려움을 느낄 때 뼈마디가 오싹오싹하다고 표현하는데 바로 엘리바스가 영적인 체험을 할 때 그러한 오싹함을 느꼈던 것입니다. 자, 아버지 하나님께서 환상의 은사를 주시고 영안을 열어주실 때 때로는 악한 영에 속한 것들을 볼 때도 있습니다. 대부분은 빛에 속한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지만 일꾼이거나 또 주의종이거나 필요에 따라서는 어둠에 속한 그런 영적인 것들을 보게 해주실 때도 있죠. 쉽게는 이제 귀신을 보거나 마귀를 보거나 하는 이런 일들의 체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무나에게도 그렇게 보여주시는 않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라 한다 할지라도 담대하지 않으면 귀신 보면 두려워하거든요. 이제 믿음이 있는 분들 또 담대함이 있는 분들은요 귀신을 본다 할지라도 두렵지 않아요. 임영 목사님은 환상을 볼 때 이제 귀신을 보았던 얘기를 이제 해주시는데 정말 하얀 소복을 입고 머리를 늘어뜨리고 그리고 입에 칼을 물고 있는 그런 귀신을 본 적이 있었는데 그러면 어땠냐고 무서웠냐고 했더니 안 무서웠대요. 왜?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그런 귀신을 보여주셔도 두려울 것이 없고 무서워할 것이 없죠. 근데 지금 엘리바스는 자기가 무엇을 보았는지 정확히 깨닫지 못하고 또 영적인 능력도 없고 담대함도 없기 때문에 자기가 뭔가를 지금 보고 듣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무엇인지 분별할 수 없어서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엘리바스는 욥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 들어서 알고 있었으며 율법이 무엇인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하나님을 밝히 아는 상태는 아니었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도 없는 상태여서 영적인 체험을 그 상태에서 하고 나니 두렵고 떨렸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밤중에 깊은 산속을 혼자 걸어가 보신 적이 있는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물론 믿는 사람이라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온전한 믿음이 없으면 혼자서 으슥한 골목길이나 깊은 산길을 갈 때 무서워 떨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도 아직 믿음이 연약하면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원수마귀 사단의 역사를 받아 오싹함을 느끼게 되지요. 더구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악한 영들의 방해를 받을 때 떨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라면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지켜주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물리칠 수 있어야 합니다. 당의자님께서 이 부분을 설명하실 때 영적으로 체험하신 간증을 들려주셨습니다. 당의자님의 집사 시절 얘기입니다. 당의자님께서는 섬기시던 교회에서 밤 철야기도를 자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철야기도가 우리처럼 9시에 시작해서 11시, 12시에 끝나는 그런 철야가 아니라 밤 12시, 새벽 12시에 시작해서 4시까지 하는 철야인 거예요. 통금 시간에 성전 안에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통금이 끝나야 되는 거죠. 나올 수 있는 거죠. 그 시간 12시부터 4시까지 이렇게 철학기도를 성전에 가서 자주 하시곤 했는데요. 그렇게 성전에 가시면 이제 그 교회의 권사님들도 함께 기도하러 와 계신 것을 봅니다. 그분들이 이제 모포라고 하죠. 담요를 들고 이렇게 기도하러 성전에 나와 계셨습니다. 자, 그런데 성전에서 기도를 시작한 지 약 30분 정도 지나면 안타깝게도 권사님들의 기도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때 당회장님께서 눈을 떠보시면 권사님들이 졸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육의 눈으로 보기에는 권사님들이 단순히 졸음에 빠져 계신 모습이었지만 영안이 열려 보시니 원수마귀 사단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그렇게 보게 하신 것이죠. 원수마귀가 권사님들을 피곤하게 하고 잠에 빠지게 하여 기도를 방해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때 당회장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물러가라. 피곤마귀 졸음마귀도 물러가라 기도하시고 힘차게 방언 기도를 하시면 권사님들이 거짓말같이 잠에서 깨어나 다시 기도소리가 들려왔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당회장님께서 원수마귀를 물리치는 기도를 강하게 하면 귀신이 휙 돌아 옆으로 스쳐가는 것도 보실 수 있었다고 하지요. 그럴 때면 하나님 성령의 불담으로 지켜주세요. 원수마귀가 일절 틈타지 못하게 지켜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주셨고 이때부터 권사님들이 더욱 충만하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고 하십니다. 그렇게 기도가 끝난 후 권사님들은 영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른 채 당회장님께 그때 집사님 때이시니까 우리 집사님이 있을 때는 한밤을 충만하게 기도한다니까 라고 고백하시곤 했다고 하지요. 그러면 당회장님께서는 그냥 속으로 웃으셨다고 합니다. 아유 권사님 그게 아니고 영적으로 이렇게 회방받으셨어요. 당회장님이 아니 그러셨겠죠. 오늘 여러분들 욥기 강의 이렇게 쭉 들어보시는 것처럼 상대가 싫어하는 말 그런 말 당회장은 안 하시잖아요. 영적으로 보았고 그것이 상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할지라도 들으면 싫을 말 이런 말들은 안 하시고 그리고 그냥 속으로 웃으시고 영적인 큰 깨우침으로 가지신 것이죠. 자, 이렇게 사람이 보지 못하더라도 우리의 삶에 빛에 속한 영의 존재나 어둠에 속한 영의 존재가 분명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진리 안에 거하심으로 천군 천사 성령의 불담으로 지킴받는 삶을 사시기를 기원합니다. 계속해서 엘리바스는 본인의 영적인 체험을 얘기합니다. 욥기 4장 15절에 그때의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에 털이 쭈뼛 하였었느니라 합니다. 어떤 영이 엘리바스 앞을 지나갔다고 말합니다. 엘리바스가 어떤 영의 형상까지 밝히 본 것은 아니었지만 그 영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느끼니 그로 인해 몸에서 털이 쭈뼛쭈뼛 솟기까지 한 것이지요. 영적 체험을 처음 할 때 이런 현상을 겪게 됩니다. 설령 환상의 은사를 받지 못해도 영이 밝은 사람은 느낌으로 영적인 이러한 현상들을 느끼기도 하는데요.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어떤 영이 내 앞에 스쳐 지나갔다. 원수마귀가 역사하고 있다. 방해받고 있는 것 같아. 라고 하는 정도는 분별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지요. 엘리바스의 영적 체험담이 계속 이어집니다. 본문 욥기 4장 16절 전반절에 그 영이 서는데 그 형상을 분변치는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엘리바스는 자기 앞에 어떤 영이 와서 섰는데 그 영이 사단의 영인지 하나님이 보내신 영인지 분별할 수가 없었습니다. 완전히 분별할 수 있었다면 두려워 떨 이유가 없었지요. 이때 엘리바스의 귀에 어떤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엘리바스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음성을 들으려고 하였지요. 욥기 4장 16절 후반절부터 17절에 그때 내가 종용한 중에 목소리를 들으니 이르기를 인생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성결하겠느냐 하였습니다. 엘리바스는 마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음성을 주신 것처럼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디까지가 하나님 말씀이고 어디까지가 하나님 말씀에 위배된 것인지 영 분별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여기에서 인생이 하나님보다 의로울 수 없고 더 성결될 수 없다는 말은 진리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 칭함을 받게 되며 내 안에 죄를 발견하여 버리고 말씀대로 행하는 만큼 더 의로워지고 성결되어 갑니다. 그러나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과 같이 100% 의롭고 성결될 수는 없습니다. 인생이 하나님보다 의로울 수가 없고 성결할 수가 없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요.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18절을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선한 선생님이여라고 불렀을 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근본 하나님과 하나이시니 당연히 선 자체이신데 여기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다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상대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사람으로 알고 선한 선생님이여라고 불렀기 때문입니다. 즉 사람 중에는 선한 이가 없기 때문에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시며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선과 빛 그리고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만이 선하시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사람은 아무리 선하다 해도 우리 하나님의 선에 닿을 수는 없으니 엘리바스가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의롭고 성결될 수 없다고 한 여기까지의 말은 진리이지요. 그런데 사단이 미혹할 때는 진리와 비진리를 교묘하게 섞어서 상대가 분별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먼저 진리에 맞는 말을 꺼내놓고 그 뒤에 비진리를 말하니 사람들이 쉽게 속아 넘어가는 경우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대화할 때, 사람들을 만날 때, 말을 들을 때 이러한 것들에서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자, 상대가 A라는, 지금 함께하지 않는 A라는 사람을 막 칭찬해요. 아, 그러면 내가 A라는 사람을 사랑하는데 상대방이 그 A를 칭찬해주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다라고 보통 호감을 갖고 좋은 마음으로 마음을 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A라는 사람을 칭찬을 했다가 말을 어느 순간부터는 칭찬이 아니라 약간 험담으로 바뀌는데 분별을 못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들이 앞서서 일하고 또 존경하는 사람을 칭찬해주면 같이 기쁘거든요. 내가 그분에게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같이 공감할 수 있고 공유할 수 있으니까 기뻐요. 자, 그렇게 했을 때 대화하면 마음문이 열려요. 말을 하는 상대에게도 마음문이 열렸어요. 자, 그렇게 마음문을 열어놓고 진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은 A라는 사람에 대한 서운함. 아, 그 A는 참 이렇게 열심히 하고 충성하고 좋은데 그런데 너무 자기만 앞장서더라. 이런 말을 하는데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아, 앞에 좋은 말을 했던 그 말로 말하고 있는 상대에 대해서 그냥 호감을 가졌으니까 마음문이 그냥 열려서 뒤에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르고 악한 말, 비질리의 말, 험담하는 말을 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말이 내 마음과 귀에 담아져서 같이 판단, 정죄하는 이와 같은 모습도 보죠. 그래서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다가와서 미혹하려 할 때 처음부터 그냥 나쁜 말, 악한 말, 누구를 험담하는 말만 꺼내는 것만이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럴싸한 좋은 말, 또 듣기에 좋은 말, 선한 말을 하고 그리고서 나쁜 말을 하는 이러한 부류들도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하셔야 돼요. 지금 엘리바스가 그리한 거죠. 앞에는 진리의 말, 옳은 말을 하는 것 같은데 뒤에는 이제 자기의 생각을 담아서 판단의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것을 분별하는 기준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여야 합니다. 여기서 영 분별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영은 하나님께 속한 영과 어둠에 속한 영으로 구분됩니다. 영을 분별한다는 것은 신령한 것, 육적인 것, 성령의 음성과 육신의 생각, 선과 악, 참과 거짓, 의와 불의 등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분별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들 쉽게 영 분별하니까 아 영안이 열려 보는 걸 분별하라는 건가? 이건 1차적인 생각인 것이고 진리인가 비진리인가, 선인가 악인가, 옳은 것인가 그른 것인가 이런 것들을 분별하는 것도 영 분별에 속하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영을 분별하려면 하나님 뜻을 알아야 하며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말씀하신 대로 비질리의 이론을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 뜻과 영계의 법칙을 알고 영분별의 은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영분별의 은사를 받으면 사람에게 속지 않습니다. 흔히 사람은 외모를 보고 선해 보인다 또는 악해 보인다 말하지만 또 그 사람이 말하는 그럴싸한 말로 아, 저 사람은 선해, 악해 라고 말해요. 예, 우리의 선과 악은 말로 잘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을 그냥 예쁘게 포장해서 하는 경우들도 참으로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진리인가 아닌가를 알아야 합니다. 사람은 이렇게 육으로 보고 그냥 듣는 귀로 내 생각으로 내 듣기에 좋은 걸로 상대방이 나를 많이 위로해줘요. 그러면 나는 상대방을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악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선하다고 할 수 없잖아요. 나한테는 잘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나쁘게 하면 그 사람은 선하다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로 기준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내 유익에 따라 상대가 내게 유익이 되느냐 나한테 잘해주는가 나를 사랑하는가 이것에 따라 좋다 싫다 착하다 안 그렇다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 그런 기준이 하나님 기준과는 너무 거리가 먼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심으로 상대가 선한 사람인지 악한 사람인지 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인지 아닌지를 분명히 알려주실 수 있습니다. 마음에 깨우침을 주시기도 하고 영안을 열어 분별하기도 하십니다. 가령 사단의 세력에 접한 사람의 경우 그의 몸이 검은 연기 같은 어둠으로 둘러싸인 상태를 보여주시기도 하지요. 또 성령의 역사 가운데 그의 얼굴빛이나 눈빛을 보고도 분별하여 대처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성경을 통해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쉽게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6절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말씀하셨지요. 선과 사랑, 용서와 자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진리의 영에 속한 사람이요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않고 받지 않으면 미혹의 영에 속한 사람인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나와 함께 좋은 관계를 가졌는데 악을 바라고 비진리를 쫓아 행해요. 그러니 진리의 말씀으로 권면해요. 그런데 듣지 않아요. 그러면서 상대가 나에게 자꾸 나도 본인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자고 해요. 그러면 이거는 미혹의 영인 것이죠.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데 상대가 전에는 성령 충만했는데 왜 지금은 비진리와 악을 쫓고 있지? 그러면서 나에게도 자꾸 그것을 전하고 있고 본인이 옳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 이게 지금 나를 미혹하는 미혹의 영이구나. 비진리에 속한 영이구나. 아 내가 물리쳐야지. 그러면 상대에게 권면해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은 대화를 차단하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이죠. 여러분들이 내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확히 분별할 수 있는 영 분별의 능력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나는 어떤 말을 듣고 말하는 사람인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진리에 속하며 신속히 영의 사람 되기를 소망한다 하면서 누군가 비진리의 말을 하는데도 즐겨 듣고 함께 말하고 있다면 이런 사람은 영 분별의 능도 없음은 물론 진리에 속한 사람이라 할 수 없지요. 판단 정죄하는 말, 수군거리며 험담하는 말, 서운해하며 믿음 없는 부정적인 말을 듣기를 좋아하고 있으니 예배하고 기도하여도 변화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교회와 목자를 사랑한다고 자기를 막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교회와 목자를 사랑하고 더 생명 다해 충성하기를 원하는데 나를 이렇게 알아주지 않고 나를 이렇게 써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는다. 그러면 앞에 말은 교회와 목자를 사랑하는 좋은 말인 것 같아요. 같이 기뻐요. 즐거워요. 근데 뒤에 말이 원래 말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이 사람의 의도는. 뒤에 말은 뭐예요? 서운한 말이에요. 그럼 아, 이 사람은 지금 서운한 말을 하고 있구나. 그런데 많은 말이 지금 10이라고 하는 말 중에 예를 들어 7, 8은 아, 교회 사랑하고 목자 사랑하고 나는 이렇게 지금까지 충성했고 난 이렇게 만민에 와서 수고했고 사실 결국 자기 자랑이거든요. 뒤에 2, 3을 들어보니 아, 그런데 나는 나를 왜 더 써주지 않을까 나를 더 인정해주지 않을까 나에게 기회 주면 나는 진짜 생명나게 충성할 건데 하는 그 말을 들으면서 나도 모르게 분별 못해요. 아, 그러면서 같이 생각하죠. 아, 저분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안 써주신대? 왜 교회에서는 저분을 인정을 안 해주신대? 그리고 도리어 같이 판단해요. 같이 판단하면서 다른 분을 나쁘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이미 미혹받은 거죠. 영 분별 못하고 진리로 분별 못하고 같이 비진리로 논하고 판단하고 정지하고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있는데 어려운 영 분별도 아니지 않습니까? 진리로 모든 말을 진리로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특히 교회 안에 보니까 선행하는 일들 서운함으로 인하여서 악을 바라는 경우를 참 많이 보지요. 그러한 일들은 여러분 마음에도 없어야 할 것이고 우리 주변에 그런 일들이 있다면 진리로 권면하여서 함께 무익한 종의 마음으로 충성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잘 이끌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 안에 진리가 없고 지식으로만 진리를 담아 놓을 때는 영 분별의 능력이 없습니다. 엘리바스도 들은 진리의 말씀도 있지만 자신의 마음에 이룬 것이 아니니 욥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판단, 정죄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가 앞서 한 말, 바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같이 되겠고 하나님보다 나을 수 있느냐라고 했던 말은 진리였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말은 옳지 않는 말입니다. 욥기 4장 18절에 하나님은 그 종이라도 오히려 믿지 아니하시며 그 사자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말하였습니다. 자, 그럼 이 말처럼 하나님께서 그 종을 믿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으로 불러 연단하여 쓰셨습니다. 그 중심을 보시고 아직 온전하지 않더라도 불러서 연단하셔서 그를 사용하십니다. 믿어주세요. 모세, 엘리야, 사도 바울 등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운 종은 다 믿으셨지요. 예지 예정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만세전에 미리 다 아시고 그 그릇됨에 따라 종을 믿고 뽑아 쓰시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람의 뜻 가운데 세운 사람은 하나님께서 믿지 않으셨습니다. 예를 들어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 아니라 백성이 원해서 세움받은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간청할 때 하나님께서는 왕이 세워지면 생길 여러 불상사를 말씀하시며 경고하셨지요. 그래도 백성들이 원함으로 세워진 왕이 사울이었고 사울 왕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 버림받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 인정받았던 다윗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세워졌지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끝까지 믿어주셨고 다윗도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여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훌륭한 왕이 되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말씀한 대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택정함을 받아 세워진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변함없는 중심을 보시고 택정하셨으니 당연히 그를 믿으셨지요. 그러면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 가룟 유다는 하나님께서 믿으셨을까요? 요한복음 6장 6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제자들 이렇게 복수로 말씀하셨으니 한 명 이상임을 알 수 있지요. 예수님을 팔게 될 가룟 유다와 의심이 많았던 도마를 가리켜 하신 말씀입니다. 물론 도마는 부활하신 주님을 실제로 만져본 후에는 참된 영적인 믿음을 갖고 주를 위해 순교에까지 이르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을 처음부터 아셨기 때문에 믿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못하는 것이죠. 믿어주고 싶으시지만 그가 지금도 현재의 모습도 그리하고 또 결과도 그리하고 변화되지 않고 있는 가룟 유다는 믿어주실 수 없습니다. 그러면 아 저는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멀리하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끝까지 가룟 유다를 놓지 않으셨고 변화되기를 바라시며 기회도 많이 주셨어요. 그러니 예수님을 섬기는 이들이 예수님께 물질로 심을 때 그 동계를 관리하도록 맡기셨잖아요. 이렇게 기회도 많이 주셨지만 예수님이 안 믿어주셨으니까 가룟 유다는 그 길로 갔지요가 아니에요. 믿어주시지만 믿지 못하는. 왜? 그 중심을 보시니까. 그러니까 믿어주신다라는 건 변화되기를 끝까지 바라봐 주시는 이런 사랑으로 기회도 주셨지만 결국 변화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니 자기의 길로 간 것을 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종이 있는가 하면 친히 예지하시고 섭리 가운데 믿고 세우시는 종, 이런 종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엘리바스는 하나님을 오해하여 그 사자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라고 말하고 있고 그 종을 믿지 않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사자라도 미련하다 하신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자, 진정 하나님께서 그 사자를 부리시면서 미련하다 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친히 부리시는 사자, 곧 천군 천사들이 미련하겠습니까? 또한 하나님이 사자를 세우셨으면 여러분들 성경의 구약 성경에 보면 사자의 의미가 있죠. 천군 천사를 보내실 때 하나님의 사자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종을 사자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그 종을 사자를 세우셨으면 그 사자를 미련하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세워 쓰시면서 너는 왜 그렇게 미련하냐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미련한 자를 택하신다는 말씀이 있죠. 자, 이는 어떤 의미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자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말씀했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미련한 사람을 쓰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지혜 있는 척하고 교만한 사람을 쓰시지 않고 겸손하고 선한 사람을 택하여 쓰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겸손하고 선한 사람은 세상에서 볼 때는요 쉽게 바보 같다고 하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자기 유익을 안 구하고 맨날 희생하고 헌신하고 왜 이렇게 양보해? 왜 미련하다라고 하고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을 세상의 악한 사람들은 무시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미련하다라는 표현을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요셉, 다니엘, 사도 바울 등 하나님께서 택하여 쓰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똑똑하고 지혜로웠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어부였는데 어부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사용하셨잖아요. 예, 어부를 사용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를 들어 사용하셨지만 결국 베드로는요, 그 하는 말이 지혜 있고 지혜로웠고 그 하는 말이 아주 잘 가르쳐서 다른 사람들이 놀라워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내가 나는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은 미련한 자가 아니고 지혜로운 자를 쓰신다고 했는데 저는 세상에 지식도 학식도 경험도 없고 특별히 뛰어난 뭘 자랑할 것도 없는데 그럼 하나님 나라에 쓰임 못 받나요? 여러분,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겸비하고 겸손하고 선을 쫓고 성결되면 자,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면 하나님은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이세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면 지혜도 지식도 구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에서 저 이게 없는데요. 지혜롭지 않은 것 같은데 저는 능력이 없는 것 같은데 두려워할 거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비한 자, 깨어 기도하는 자, 성결하는 자는 구하면 지혜도 능력도 다 주셔서 여러분들을 소중히 귀히 사용하십니다. 지금 엘리바스는 하나님 말씀을 사용하는가 싶다가도 진리에 위배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엘리바스는 전에 하나님을 경외하였던 욥의 교훈을 들었으며 율법을 공부하였으나 욥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체험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아직 영적 분별을 할 만한 단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조그만 영적인 체험을 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동원하여 마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하는 성도들 가운데 자신이 이러이러한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고 말하지만 성령의 음성이 아닐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 해도 그것이 100%가 되기까지는 성령의 음성인지 아닌지 스스로 분별하는 훈련 과정,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성령님께서 그렇게 훈련해 주시는 과정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아직 확실히 분별하지 못할 때는 함부로 성령의 역사라고 단정해서 말하는 일은 삼가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하는 말은 더더욱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것은 거의 없지요. 그리고 지금 이 엘리바스는 내 귓가에 조그만한 소리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큰 우렁찬 소리로 임하시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진리를 모르니까 엘리바스는 지금 여러 가지로 분별하지 못하고 도리어 자기의 생각을 가미하고 자기를 그럴싸한 사람으로 포장해서 말하려고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처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그러한 실수, 잘못이 있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인용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어떤 일을 마음먹은 대로 실행하지 못할 때 성경에 마음에는 원의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라는 말씀을 잘못 인용하여 변명하며 자신을 합리화하는 경우가 있지요. 또 습관적으로 하나님께서 주관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셨다, 혹은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라고 말하는 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합당치 않게, 즉 망령되이 일컫는 경우입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에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말씀하셨고, 레위기 19장 12절에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말을 하거나 자신을 과시하려는 의도로 자기 생각을 성령의 역사라고 말한다면 이때는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거짓말한 것임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더 큰 죄가 되는 것이지요. 자, 이어지는 엘리바스의 말을 보면 엘리바스는 자신이 영적인 체험을 한 것으로 인해 교만해져서 온갖 비꼬는 말로 욥을 찌르고 무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앞서서 우리 지난 은사집회 말씀에 지금 그 말씀에도 엘리바스는 욥을 무시했고 지적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책망하는 말을 막 쏟아내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도 이어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에는요, 자기가 언젠가 체험했던 이 영적 체험, 그것도 큰 것도 아닌 그 자그만한 것을 가지고 지금 책망하는 데 사용하고 있고, 그뿐만이 아니죠. 나는 이러한 체험을 한 사람이야 하면서 교만함으로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욥을 얼마나 깔아뭉기는지 여러분 본문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욥기 4장 19절부터 20절을 보니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에게라도 눌려 죽을 자이겠느냐? 조석 사이에 멸한바되며 영원히 망하되 생각하는 자가 없으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욥을 지금 비유하여 말하고 있는 거예요.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에도 눌려 죽을 사람이라고 욥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살이에도 눌려 죽을 사람. 참 표현도 처음 들어본 표현이시죠? 이 성경상에서. 보통 보면 뭐 어떤 뭐 건물이 무너져서 뭐 깔려 죽었다, 아니면 뭐 돌무더기에 눌려 죽었다, 뭐 이런 표현들은 뭐 살면서 한두 번 들어볼 수는 있겠죠. 그런 일들도 별로 없습니다만은. 그런데 여러분, 하루살이 보일까 말까, 이 하루살이 눌려 죽을 사람이 누구냐? 욥이라는 거예요, 지금. 아니, 친구 엘리바스가 욥에게 지금 이런 말로 그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욥의 상황이 그렇게 무시당할 모습처럼 너무 비참해 있는 거예요. 자, 동방의 부자였던 욥이 하루아침에 다 망하고 빈털터리가 된 구차한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바스가 볼 때 욥은 조석 사이에, 즉 순간에 망하되 영원히 망한 것이었습니다. 소도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고 하는데 욥은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지 않습니다. 일어날 기력도 없이 완전히 망한 욥을 이제는 아무도 기억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 짓고 있는 말입니다. 또한 욥기 4장 21절에 장막줄을 그들에게서 뽑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이 죽나니 지혜가 없느니라 했습니다. 장막을 짓는 가장 근본된 줄을 뽑아버린다는 것은 아예 근거까지도 없애버린다는 뜻이죠. 즉 욥은 다시 회복할 기미가 없고 아무 소망도 없는 상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가 지나왔던 연단의 때에 이 제단을 떠나면서 또 이 제단을 향하여서 이런 비슷한 표현들을 하는 그런 말들이 생각났습니다. 하나님이 이 제단에 안에 계신다? 너무나 쉽게 이런 무서운 말들을 하죠. 자, 아버지 하나님이 안에 계시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권능은 누가 하는 거예요? 사단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단이 치료해줘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치료해주고 응답해줘서 하나님 잘 믿게 해줄까요?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안에 계시면 이 제단의 권능은 우리가 받는 은혜와 감동은 누릴 수 없어요. 그런데 어찌 내가 하나님이 되어 그런 악한 말들을 낼 수 있습니까? 욥의 친구인 엘리바스의 욥에 대한 저주의 말과 같이 이 제단에 그런 말들을 하는 모습이 떠오르며 참으로 안타까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말을 누가 했는지는 몰라요. 그냥 둘이 뭉실하게 이런 말들도 했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던 기억이 났는데요. 여러분들 그런 말을 들으셨습니까? 상처 입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 말로 아플 필요가 없어요. 상관없는 말이에요, 그런 말은. 참새가 지저귀는 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런 저주의 말은 나에게, 우리에게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말을 들을 때 우리는 담대하잖아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 아버지님의 증거가 이렇게 많은데 무슨 말을 하냐고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이들과는 여러분들 뭐 상관하지 않으시면 되는 거지 그런 말로 상처받았어요. 아파요. 힘들어요. 안 충만해요. 왜 여러분들의 믿음이 그런 악한 말들로 인하여 좌지우지돼야 됩니까? 그런 모습이 있었다면 회개해야죠. 왜? 내가 이 제단에 함께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드리지 못한 것이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이 권능이 얼마나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살아계신 역사인지를 무시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 무시하시면 안 돼요. 이 권능이 어느 주의종을 통해 나타났으니까 주의종을 높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는 증거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하나님의 역사로 치료받고 응답받고 축복받았으면 서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영광 돌리는 것이지 그것으로 인해 시기 질투할 것도 없는 것인데 얼마나 그러한 일들을 우리는 많이 보고 들었습니까? 근데 그런 것과 상관없어요. 근데 그런 말에 여러분들이 영향을 받았다면 우리에게 보이신 권능에 대한 확신이 여러분들에게도 없다는 것이니 아버지 앞에 회개할 거리가 되는 것이죠. 내가 만난 내가 체험한 하나님의 역사와 권능, 우리 주변에 나타나고 있는 권능, 보이지 않으더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인데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제가 잊어버려서 힘들어했습니다. 사람의 말로 이와 같은 것들을 회개할 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것이고 각종 예배가 은혜와 감동으로 넘칠 것입니다. 그런 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욥에 대해서 이제 너는 가망이 없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결과를 우린 다 알죠. 그러니까 이 말이 얼마나 악한 말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자, 또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스스로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아, 나는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고 내 삶에 이것도 저것도 내가 이렇게도 해보고 저것도 해봤는데 실패했고 어렵고 힘들고 나는 사랑받을 만한 모습도 없고 누구도 나를 사랑해주지 않고 나는 소중하지 않아. 자, 그래서 나는 아무런 가망이 없어. 왜요? 하나님의 아들, 딸인데. 스스로가 이런 육신의 생각을 하고 있다면 사단의 역사를 받아들이는 것이니 회개하고 돌이키시고 물리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니 혹여 세상을 살아가다가 넘어졌습니까? 실패했습니까? 누군가 나를 보고 손가락질을 했습니까? 그러면 부족한 것은 회개하고 돌이키고 더 힘차게 달려가면 되는 것이고 누가 나에게 손가락질 하더라도 진리의 말씀 안에 살아가면 담대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 여러분 스스로도 낙심하고 나는 가망이 없어 라고 하는 부정적인 생각이 없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엘리바스는 지금 욥에게 말합니다. 너와 같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망하고 가망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죽을 때는 또 이 말 앞에서 쭉 해온 말들은 지금 욥이 악으로 밭을 갈고 욥이 죄악을 행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루아침에 당이 망해버렸잖아요. 자, 그러한 자들은 죽을 때도 지혜가 없다. 지혜도 없더라라고 비꼬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욥아 내가 전에는 지혜가 많다고 사람들을 교훈하였고 상담도 해주었지만 지금은 그 지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지혜가 있었으면 오늘날 이 꼴이 되었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옛날에는 엘리바스가 욥에게 와서 교훈을 들었으며 존경했는데 욥이 망하고 아무것도 남지 않으니 욥을 비참하게 깔아뭉개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엘리바스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당시에 바리새인이나 율법사의 모습과 흡사합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지만 막상 자신들은 행함에 따르지 않으면서 자신이 아는 지식으로 예수님에 대해 판단 정죄하였지요. 사람은 저마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것에 옳고 그름을 말할 때 내 생각에 기준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기준을 두어야 합니다. 설령 상대가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명백히 위배된 모습이라 해도 이를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목심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자신이 재판관이 되어 상대를 판단하고 정죄한다면 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된 모습인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삶 속의 주변에 악을 행하는 사람이 악이다라고 하는 걸 정죄했다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빚을 줬고 악을 행하는 건 분별해야죠. 옳고 그름을 알아야죠. 그래야 내가 함께하고 따라가지 않죠. 그러다 잘못 자칫 분별하지 못하고 따라간다면 여러분들이 사망으로 가는 것이죠. 그걸 분별하는 것을 하나님과 같은 재판장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설사 악을 행하는 사람, 저 사람 보니까 악을 행하는데 지옥 가겠어. 구원 못 받겠어. 이거는 정죄인 것이고 여러분들이 이거는 내가 심판자가 된 것이에요. 그러나 말하고 행하는 것을 보니 하나님 나라를 회방하네. 교회를 어렵게 하네. 저런 모습은 안 되잖아. 이 분별은 가지셔야죠. 저거는 악하잖아. 저거는 있을 수 없는 것이잖아. 이 분별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분별은 정확히 하셔야 하나 그것이 정죄가 되어지고 심판자가 되어지고 그래서 저 사람은 지옥에 갈 거야. 저 사람은 도무지 기회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말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자, 욥은 순전하고 정직한 사람으로서 아직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고난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바스는 악한 마음으로 이러한 욥을 보며 판단하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마태복음 12장 19절부터 20절 말씀처럼 상한 갈대와 같은 사람도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사람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며 기회를 주시고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힘을 잃고 파리해져가는 영혼들에게 어찌하든 힘을 주시고 살리고자 하시는 마음이지요. 그런데 엘리바스는 헤어나올 수 없는 고통에 빠진 친구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기는커녕 도리어 악한 말로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엘리바스는 내가 조용한 중에 이런 말을 들었다, 나도 영감을 받았다 하면서 교만해져 있지요. 욥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며 비방하고 있을 뿐 아니라 영적으로 교만해져서 이상 중에 하나님 말씀을 들은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실상은 원수마귀 사단의 역사를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교만에는 육적인 교만과 영적인 교만이 있습니다. 육적인 교만은 육적인 조건에서 자기가 상대보다 더 낫다고 여기는 분야를 드러내어 자랑하기 원하며 우쭐하여 남을 무시하는 등 겉으로 쉽게 드러납니다.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진리를 배우면 육적인 교만은 비교적 쉽게 발견하여 버릴 수 있지요. 이에 비해 영적인 교만은 발견하여 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주로 진리를 머리로만 알고 마음에 이루지 못했으면서 자신이 이룬 줄로 착각할 때 영적으로 교만해지지요. 신앙의 연륜이 쌓이고 직분이 높아지면 자신의 믿음도 그만큼 성장한 것으로 착각하기도 합니다. 또 자신의 믿음은 좋다 생각하니 다른 사람을 볼 때 쉽게 분별하며 가르치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은 나름대로 믿음 있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자부심이 있으므로 남의 권면이나 책망을 받아들이지 못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자신을 점검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 정죄하지요. 또한 성령의 음성을 듣거나 영안이 열리는 등 어떤 영적인 체험을 한 것 혹은 영적인 말씀을 많이 아는 것, 사명 감당을 오래 하여 그 분야에 경륜과 능력이 쌓인 것 등으로 인해 내가 더 잘 안다 하며 마음이 높아져 버리는 것도 영적인 교만에 속합니다. 또 다른 경우이지만 초신자라도 영이 밝아서 환상도 보고 음성도 듣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마음을 영으로 이룬 것과는 별개의 것이므로 삼가 주의하며 교만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영이 밝다는 것은 영적으로 큰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자칫 교만하여 사단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교만이 틈타지 않도록 부지런히 말씀을 무장하며 기도하여 진리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믿음 있는 분들이 잘 컨트롤해 줄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항상 자신을 돌아보아 육적인 교만은 물론 영적인 교만의 모습이 없는지 점검하며 진정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이루어야 하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엘리바스가 욥을 판단하는 모습을 보면서 영적인 분별의 중요성과 영적인 교만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했는데 만일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으면서 나는 지혜가 있고 명철하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 앞에 교만한 모습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자신의 지식과 교만 때문에 말씀을 받지 못함으로 멸망의 길로 갈 수 있지요. 여기서 미련한 자가 되어라 하신 말씀은 마음 문을 열고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 말씀대로 지켜 행하라는 뜻입니다. 즉 어린아이의 순수하고 단순하며 겸손한 마음을 본받으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영적인 어린아이가 되면 자신이 가진 지혜를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고 마음의 양식 삼아서 그대로 순종해 나갑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섬기지요.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상태에서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쌓아가면 영적인 교만까지 더해져서 스스로 재판장이 되어 많은 죄를 짓습니다. 따라서 말씀을 영으로 무장하여 영적인 분별력도 있어야 하고 교만해지지 않도록 늘 경계해야 하지요. 또 잠언 17장 9절에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엘리바스처럼 사람을 함부로 판단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점을 칭찬해주고 약점이 있으면 사랑으로 덮어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진리의 말씀을 영으로 무장하여 영혼이 잘 되는 축복을 받아 성령의 음성을 밝히 듣고 영으로 분별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상고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자신이 영적으로 체험한 것을 들어 욥을 깔고 또 욥을 무시하는 말들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에는 진리에 맞는 말도 있지만 자기의 생각을 가미한 하나님을 오해하는 말, 판단하는 말 하나님을 잘못 알아 말하는 것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모습이 있었는가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성령의 밝은 음성 인도 주강 가운데 살아 영적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그리고 어느 누구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바라보고 믿어주며 상대의 좋은 점을 기억하고 칭찬해 줄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마음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상을 통한 당회장님의 환자 기도를 받겠습니다. 아픈 분들은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기도받으시고 아프지 않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 교회와 지 성전 그리고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란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해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귀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어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길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받았노라, 축복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